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는 지카 바이러스가 국제적 우려를 낳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이번 발표에서 여행 금지나 무역 제한 같은 조처를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WHO는 미주 대륙에서 올해 약 400만 명이 신생아의 뇌신경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의 머리가 정상보다 작은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이행으로 천억 달러 이상의 해외 동결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1일 지난 2012년 이래 핵활동 관련 국제 제재로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터키 내 은행들의 많은 자금이 동결돼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자산 동결 조치가 완전히 해제돼 전액 이용 가능하다며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란 중앙은행과 국가개발기금 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해제된 해외 자금을 모두 회수하지는 않고 상품 구매 등을 위해 일부 남겨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국제 제재 해제로 해외 자산과 원유 수출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에 가담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시리아로 갔다 되돌아온 영국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법원은 1일 ISIL 가담과 테러 조장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26세 여성 피의자 타리나 샤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샤킬 씨는 지난 2014년 10월 휴가차 해변에 다녀오겠다며 가족을 속인 뒤 한 살배기 자신의 아들과 함께 터키로 넘어가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샤킬 씨는 하지만 3개월 뒤 도주해 터키군에 투항했으며 지난해 2월 경찰에 이송돼 영국으로 송환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군함이 지난 30일 남중국해 분쟁도서 주변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벌였습니다. 마크 라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 해군 구축함 커티스 윌버호가 스프레트 귤리 군돈의 트리톤 섬 12해리 안쪽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이튿날 발표한 성명에서 비전문적이고 무책임한 미국의 행동은 중국 법률에 심각한 위반이자 영내 평화와 안정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사설에서 이는 고의적인 도발이며 특히 남중국해 사태와 북한 문제 논의차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이 이번에 또다시 항해의 자유작전을 벌인 것은 중국과 타이완,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 장관들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회담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아울러 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 한일을 포함한 유관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홍콩이 세계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 발표한 2016 세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홍콩이 22년 연속 1등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그리고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11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27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습니다. 한편 북한은 총점이 100점 만점에 2.3점으로 평가 대상 178개 나라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22년 연속 경제적 자유도 면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사드를 중첩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배치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각각의 그 우리가 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중첩해서 운영.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러시아 당국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근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한국 무주 시범 공연을 올 상반기에 꼭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제 사드와 한국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중첩 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조만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보도에 뒤이은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일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CM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는 체계가 다르고 사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체계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국의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신임 대변인의 1일 정례 기자회 발언입니다.
배치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각각의 그 우리가 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중첩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문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LCM이 개발돼도 사드 배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CM도 고고도 요격 미사일로 한국군은 2020년대 초반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 논란이 일던 지난해 3월에는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며 LCM과 함께 중거리 미사일인 MCM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됩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 정부 내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 측에 이와 관련한 협의 요청이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잇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증대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할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일 북한은 사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사드 배치나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 선전전을 펴는 것은 뭐 그들의 자유겠지만 북한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의 근본적인 원인, 특히 사드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정 대변인의 지적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촉발됐다는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까지 끌어들이며 사드 논의를 비판하는 것은 이 문제를 부각시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사드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핵실험으로 냉랭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으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와 함께 미한일 공조체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변화인데요.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해 4월 밝힌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 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우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한민국 국방장관도 지난 25일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고 군사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필요한 그런
대통령에 이은 국방장관의 이런 반언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좀 더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과거 남북군사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 같은 기류변화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익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그런 언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발언의 강도를 차츰 높이고 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두 나라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at provide greater assurance that we
북한의 핵실험은 또 미한일 공조 체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7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핵실험이 그동안 삐걱대던 한일 관계를 봉합하고 미한일 공조 체제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공조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더욱 더 그런 필요성이 또 높아지고. 또 그런 공조가 또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전략무기를 속속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나흘 만에 B-52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낸 데 이어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미 핵 추진 항모도 역시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인데 이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하는 문제는 계속 다른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차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핵 능력 보유라는 초유의 수단을 굳이 다 포기한다고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60%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또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군사행동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 그리고 미한일 공조체제 강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첫 고위급 전략회의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물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과 한국의 첫 고위급 전략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곧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두 나라가 구체적인 일정을 막판 조율 중에 있으며 양측 수석 대표도 거의 정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한 간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상호 조율된 대북 정책을 지속 추진해 가는 한편 평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협의는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측에선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한국 측에선 조태용 1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의는 애초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당면에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명예연구위원입니다.
북핵 문제가 핵심이죠. 사실은 현 상황으로서는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들 이런 게 핵심이 안 되겠어요. 뭐 핵도 중요하지만 이 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핵의 이 핵미사일이 될 수가 있고 협상 카드로서도 위험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죠. 핵 못지않게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의 성격이 변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의 배치에 대해 양측 간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핵 고수 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압박만으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미한 양측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미한 양측은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 공조 강화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지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러시아 당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근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2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부상이 2일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 협정에 러시아 측 담당 부처는 연방이민국이라며 협정 체결로 양국 간의 법률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지난 2014년 11월 보도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협정문은 또 적법한 입국 요건과 조사 절차, 개별 사안당 비용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발된 개인이 본국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또는 박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일 경우 각국은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이 협정이 체결되면 러시아 당국이 불법 체류자로 적발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은 타스통신에 북한과 체결한 두 조약이 러시아 법무부가 여러 나라들과 체결하고 있는 전형적인 양자협정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북한 청천강호 사건에 연루된 자국 해운업체 12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뤄지는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청천강호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의 진포해운이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언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29일 진포해운에 18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 약 12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자스벤더 카오르 판사는 싱가포르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면서 진포해운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포해운은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미그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을 선적한 청천강호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파나마의 해운업체에 약 7만 7천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은 진포해운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이전과 송금을 한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진포해운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에 따르면 청천강호에서 발견된 무기는 유엔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진포해운의 변호를 맡았던 에드몬드 페레이라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레이라 변호사는 진포해운이 선적된 무기의 가치를 몰랐던 점을 감안하면 벌금은 높은 편이라면서 배에 실린 무기도 핵무기가 아니었고 박물관에나 전시될 골동품처럼 오래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한국 무주 시범 공연을 올 상반기에 꼭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체육계 관리가 한국 태권도 당국과의 스포츠 교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국제 태권도 연맹 ITF의 한 관계자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지난해 가을로 예정됐던 ITF 시범단의 한국 무주 방문을 올해 반드시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장은 상호교류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지만 한두 달가량 지나면 방한 일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남북 간 민간 교류가 막힌 상황에서 비현실적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로 차이점을 좁혀야 한다며 WTF 측과 빨리 서로 만나 필요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범단에 북한 선수들이 다수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안은 실무 접촉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한이 태권도 시범단의 교차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9월 장웅 ITF 명예총재 발언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장 명예총재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조정원 총재가 북한 선수들이 주축이 된 ITF 시범단을 무주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저 조정원 총재 선수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무주에 이제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왔고 올해 10월이나 12월에 그 성사시켜보자 하고 보내왔습니다.
장명혜 총재는 WTF 측에 초청해 긍정적 답변을 전달했고 ITF 역시 WTF 시범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상반기 방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시기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설명회에서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지속해 나간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교류의 잠정 중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제 태권도 연맹이 방한 의사를 밝힌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만일 그렇다면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를 호도하려는 움직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관계의 정치적 갈등과 중국 경기의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양국 간 무역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중 무역이 전년도 대비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평가와 2016년 전망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중 무역액은 49억 9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15%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12% 줄어든 22억 8천만 달러, 수입은 17% 감소한 2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2%의 고속성장을 해온 북중 무역이 두 자릿수 퍼센트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년도 대비 감소세를 보인 적은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2009년엔 처음엔 전년도 대비 39%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지만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분이 누락된 수치여서 데이터 보정 작업을 한 결과 4% 감소로 조사됐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2014년엔 3%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원유 수입까지 포함할 경우 무역액은 오히려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해 통계에 북한의 원유 수입분이 빠져 있지만 비교 대상인 2014년 통계치에도 원유 수입이 누락돼 있어 북중 무역이 확실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이 감소한 것은 주력 수출 품목인 지하자원의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석탄 수출액은 6%, 철광석은 69%나 감소하면서 전체 대중 수출 감소에 두 품목이 영향을 미친 비율은 66%에 달했습니다. 세계 경기 하락으로 석탄과 철광석 가격이 반토막이 난 데다 특히 철광석의 경우엔 중국 내 수요 감소와 세계적인 공급 확대로 수출 물량까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선 이 연구위원은 냉랭한 북중 간 정치적 관계와 중국 경제 주체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산품 애용 지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모든 공장과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중무역의 감소는 외화가 있어야 돌아가는 북한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은 노동력의 해외 송출이나 관광 수입, 장마당과 같은 내부의 비공식 경제를 통한 자금 흡수에 자신감이 커진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외 환경이 계속 어려울 경우 북한 당국은 국산화를 강조하고 장마당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본다면 대외 무역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비공식 부분을 통해서 국내적인 그 부분을 통해서 자금을 좀 이렇게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올해 상반기까지의 북중 무역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실험 뒤에는 중국이 또 액션을 취해왔으니까요. 뭐 해관을 통한 검문 검색 강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와서 이게 한 적어도 1, 2분기 동안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는 2000년엔 25% 선에 머물렀지만 이후 각종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끊기면서 지금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지린성이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계획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접국인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관광과 오락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지린성은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린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사업을 올해 관광 관련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린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해 2월 열린 제12기 4차 회의에서 두만강 삼각주에 국제관광합작구를 건설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핵심은 두만강 삼각지역에 중국, 러시아, 북한 세 나라가 각각 일정한 면적의 땅을 내고 이곳에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광합작구는 세 나라가 공동관리합니다. 두만강 하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바다와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철도와 항만시설이 갖춰져 있어 관광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린성은 업무보고에서 세 나라가 각각 30평방킬로미터씩 땅을 내 공동으로 관광과 오락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에는 관광야영장과 휴양시설, 민속촌, 면세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 외국인 관광객들은 입국사증 없이 간단한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관광구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해당 구역에서는 관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지린성은 1단계로 2017년까지 중국적 구역에서 기초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2단계인 2020년까지는 북한과 러시아 쪽 구역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북중러 구역을 통합해서 국제관광합작구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계획을 마련한 지린성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난 몇 년간 북한과 러시아와 각각 실무 협의를 벌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관광청은 지난해 2월 두만강 하구에 국제관광구 조성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북한 측도 라선 특별시가 해당 합작구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비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액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늘어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5억 1,549만 달러로 연간 생산액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등 사건에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현재로선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개성공단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가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내 유엔 기구들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00만 달러의 지원금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북한 내 220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각 유엔기구에 자금을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을 위해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이 자금은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구호품 조달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평양 주재 유엔기구들이 북한 내 상주 조정자인 유엔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보통 1년에 두 차례 자금 부족 지원금과 긴급구호기금 명목으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거나 위험이 높은 나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자금 부족 지원금 200만 달러와 하반기 긴급구호기금 630만 달러를 합해 총 83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유엔이 45개 나라에 지원했던 4억 7천만 달러의 1.76% 수준으로 북한은 45개 나라 가운데 25번째로 많은 자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할당된 지원금의 47%인 387만 달러는 세계 식량 계획 WFP에 지급됐습니다. 이 자금은 가뭄 피해 지역의 저체중 신생아와 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의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유엔으로부터 지원받은 327만 달러로 가뭄 피해를 입은 1,1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수 보건 사업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식량농업기구 FAO에 각각 83만 2천 달러와 3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한편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9개국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우간다가 가장 많은 1,8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이어 아프리카 말리가 1,600만 달러, 아프리카 부룬디가 1,3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올해 지원금은 9개국 가운데 7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 세계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이용률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 마케팅 업체인 위아소셜이 27일 발표한 2016 디지털 접속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는 약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0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214개 나라 중 21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접속 인구 비율인 4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특히 북한 다음으로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낮은 아프리카 니제르의 2%와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낮은 만큼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접속하는 비율에서도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위아소셜은 북한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접속하는 인구를 6,800명,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즉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사용자를 4,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숫자는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331만 명으로 지난 2014년 1월 같은 조사에서 드러난 170만 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280만 명보다도 약 18%가 늘어나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는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이 최신성과 합작해 설립한 고려링크를 통해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접속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98%를 기록한 아이슬란드였으며 버뮤다와 노르웨이,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부문에선 전체 인구를 뛰어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싱가포르와 일본,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홍콩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조사됐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접속하는 비율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3시간 4분을 인터넷 접속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위아소셜은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1개 도시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전 세계 인터넷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 접속 동향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인터넷 접속 자료와 휴대전화 회사, 페이스북 등 사회 연결망 회사들의 가입 자료 등을 분석해 작성됐다고 위아소셜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남북하나재단이 탈북 대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두고 온 가족, 친구, 친지들이 그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조선에 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 OK앱이라는 이름으로 탈북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월 29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약 6개월간 통일경제 캠프와 취업을 위한 강의 등 여러 활동을 함께하게 됩니다. OK앱은 지난해 11월 9일 전경련과 남북하나재단이 맺은 탈북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탈북대학생 경제 취업 교육을 통한 미래 통일 리더 양성을 위한 첫 사업입니다.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의 문혜성 주임의 설명입니다.
우선 OK앱은 우리 탈북 청년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계획하게 된 계기는 우리 탈북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지원을 하고 사회에서 또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탈북민들은 역량을 갖고 있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탈북민 중에서 20대는 7,600여 명으로 전체 28%에 이르지만 이들의 고용률은 42%로 한국의 20대 청년층 고용률 57.3%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 탈북 청년층의 월 평균 임금도 136만 원으로 한국 청년층 164만 원의 83%에 불과한데요. OK앱에 참가한 탈북 대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격증도 솔직히 남한 학생들보다 수없이 뒤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그 기업들에서는 이게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민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일단 들어올 때는 똑같이 경쟁하고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영어라든가 토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뭐 또 시장 경제 원리 시스템이라든가 뭐 기업의 어떤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도 고학년 선배들을 보면서 되게 와 저렇게 힘드나 막 이런 정도 있잖아요. 막 측은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나의 모습도 보이게 되더라. 나도 금방 4학년이 되면 저런 모습이겠지라는.
이 학생들은 앞으로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나 신원철 전 SK 부회장 등 한국 기업의 전 현직 경영자들을 직접 만나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강의와 실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뭐 학문도 더 다져야 되고 그리고 뭐 한국 그 경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큰 기업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더 저한테 유리하겠다 싶어서 일단 어느 기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조금 더 교육 이제 지금 뭐 7월인가 그때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계획 좀 세우고 해보려고요.
그냥 시장 경제의 원리라든가 기업과 정신 그리고 뭐 다양하게 뭐 한국의 어떤 그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그 역사적 흐름, 발전하기 단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좀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제가 전공이 법학이어가지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또 남한 생활을 하면서 좀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남북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전략이 필요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떠어떠한 전략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좀 알아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경영학과에 이번에 입학해서 경제에 대해 좀 아는 게 없어서 지식을 사전 지식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성공하려면 한국 경제도 알아야 되고 세계 경제도 알아야 되고 배우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려면 첫째 전략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전술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전략과 전술을 세워갖고 길을 찾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잘 적용해서 제가 어떤 길을 찾아야 되나 이런 거를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분 크게 통일경제 캠프와 취업 아카데미로 나뉘는데요. 1월 29일 출범식 이후 1박 2일 동안 충청권의 2개 공장을 시찰했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강의를 거쳐 2월 26일 마무리되고 취업 아카데미는 3월에서 7월과 8월에서 12월 중 한 달에 한 번 한국의 표준어 사용법이나 기본 실무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남북하나재단과 전경련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탈북 청년층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의 문혜성 주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탈북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강화돼서 취업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거는 현재 전경련이랑 같이 협의해서 그 이후에도 또 좀 프로그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다 소속된 경제인 단체이지 않습니까? 하고 또 탈북 청년들에 대한 또 취업 역량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경련 쪽에서도 회원사들에게 여러 가지 협조 공문이나 이런 걸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같이 학생들의 역량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기업에 들어가서 충분히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된다면 기업들에서도 탈북 대학생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홍보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북한은 공산주의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이렇게 같은 말.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한국어 VOA 한국어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의 신분은 보호해드리고 제보하신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최저 영하 8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10일, 낮 최고 영하 1, 강계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로 지역도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 개성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조금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최고 영상 1도, 해산 최저 영하 25, 최고 영하 8, 원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먼 바다에서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일본 남단 오키나와에 배치한 주력 전투기 F-15의 수를 배로 증강했다고 일본 재팬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와 가깝습니다. 재팬타임스는 이번 조처로 현재 오키나와 나하기지에 전개된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수가 약 40기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일본 남서부 큐슈 섬에 있던 전투기들을 오키나와 쪽으로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지 와카미야 일본 방위선 차관은 지난 31일 나하기지에서 열린 새 전투비행당 찬성식에서 나하기지가 국가방위의 최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일본은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세계 경제 자유지수 순위에서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1일 발표한 2016 세계 경제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홍콩이 22년 연속 1등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그리고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11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27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44위와 1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북한은 총점이 100점 만점에 2.3점으로 평가 대상 178개 나라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는 지카 바이러스가 국제적 우려를 낳는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이번 발표에서 여행 금지나 무역 제한 같은 조처를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WHO는 미주 대륙에서 올해 약 400만 명이 신생아의 뇌신경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의 머리가 정상보다 작은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이름은 1947년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 우간다의 숲 이름에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 장관들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회담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아울러 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 한일을 포함한 유관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해 말 양국 간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지난 30일 남중국해 분쟁도서 주변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벌였습니다. 마크 라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 해군 구축함 커티스 윌버호가 스프레틀리 군도의 트리톤섬 12해리 안쪽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이튿날 발표한 성명에서 비전문적이고 무책임한 미국의 행동은 중국 법률의 심각한 위반이자 영내 평화와 안정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해군이 이번에 또다시 항해의 자유 작전을 벌인 곳은 중국과 타이완,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국제법에 따른 해외 선박의 무해 통행을 존중한다면서도 스프레틀리 군대에 대한 영유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이행으로 천억 달러 이상의 해외 동결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를 지난 2012년 이래 핵활동 관련 국제 제재로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터키 내 은행들의 많은 자금이 동결돼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자산 동결 조치가 완전히 해제돼 전액 이용 가능하다며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란 중앙은행과 국가개발기금 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하지만 해제된 해외 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않고 상품 구매 등을 위해 일부 남겨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국제 제재 해제로 원유 수출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